11월 5일 목요일 어제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의 관련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복을 원하고 원한다고 해도 이 복,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만이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이죠. 그것이 단순히 어떤 복을 받는 차원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 훈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반면에 이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어,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버립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corr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침을 받는 것이고 징계를 사실 주시는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깨달음을 주시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그런 힘든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주세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우리는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는 고침을 받는, 치유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역할이 있어요. 교훈,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듣기에 다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시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르게 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때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의로 교육함을 받고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게 받고 책망과 교훈과 훈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하게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모든 성경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훈을 받기 싫어해요. 책망을 받기 싫어해요. 바르게 함을 받기 싫어해요. 의로 교육하게 그걸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징계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훈계를 지키며 생명길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삶은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해질 때 유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온전한 그런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훈계를 지켜야 돼요.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붙드시고 생사화복 간의 모든 것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훈계를 지키는 자의 삶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징계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13, 18절에 나오는 것 이런 모습들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 이런 거짓된 입술을 갖게 되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 중상하는 자가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이 말도 많은 것도 사실은 주님의 그 훈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말도 많게 됩니다. 그리고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의인의 혀는 반면에 순음과 같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 의인의 입술, 의인의 혀, 바로 하나님의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 바로 훈계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혀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 바로 이 훈계를 지킬 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혀입니다. 이 입술입니다. 입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삶의 열매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열매가 그 혀입니다. 혀와 입술이 결국 변화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아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역할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한다는 것처럼 이 의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게 되고 결국 사람을 교육하게 되고 순음과 같고 아주 좋은 초이스한 실버와 같고 덕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 사람을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의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복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여호와가 주시는 복,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부요하심이 어떤 부요하심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그렇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27절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어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진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호와 경외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 이 생활 전반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경외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가장 구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가장 삶에 구분되는 그 기준점이 뭐겠어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인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하지만,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재고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여호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장로들과 이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 힘이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요동할 수도 없는 산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산성이다, 피할 바위다, 산성이요, 요새요, 이런 말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된다,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다, 이런 의미가 다 여기에서는 있습니다. 이 산성이라는 거, 요새 성 이런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산성과 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만 말하는 게 경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도를 붙들고 그 도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또한 즐거움도 주신대요. 그래서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붙들고 사는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즐거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결과요, 은혜요, 열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바로 이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30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여호와의 도가 마치 나에게 산성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고, 환난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이동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의인의 삶이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게 됩니다. 이 지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아까 교육한다고 했는데 그의 입을 통해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으나 서나
주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받아서 산성과 같이 나를 버텨주시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어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의인의 삶이요, 의인이 말하는 그런 덕을 끼치는 지혜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할 것이다, 격려하고 사실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은, 어제 우리가 봤지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행악하는 자는 멸망한다. 29절에 30절에 악인은 땅에서 고하지 못한다. 31절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31절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악인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인의 삶의 결과는 결국 패망이고 멸망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의인된 자로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런 의인으로서의 열매가 있지 않고 악인으로서의 열매가 보여진다면 과연 우리가 거듭나고 과연 우리가 믿는 자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참으로 주의 도를 내가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